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표는 아프간에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점령 지역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은 1조 달러 이상을 썼고 병력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아프간 철군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아프간 지도자들은 힘을 모아 탈레반에 맞서 스스로 싸워야 한다면서 미국은 아프간에 중대한 공군 지원과 식량, 장비 등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에서 미군의 임무는 8월 31일 종료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한 고위 관리는 탈레반이 현재 아프간 영토의 65%를 통제하면서 11개 지역 수도를 장악하기 위해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 사전연습 개시에 연일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명철 북한 노동장 통일전선부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반전의 기회를 외면하고 10일부터 전쟁 연습을 또다시 벌려놓는 광기를 부리기 시작했다며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장은 또 북남 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 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해 똑바로 알게 해줘야 한다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중단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김 부장의 담화에 하루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명의의 비난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된 어제 오후부터 남북 간 군통신상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마감 통화에 응답하지 않아 이틀째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 문제로 발트해 연안 국가 리투아니아 주재 자국 대사를 불러들일 것이라면서 리투아니아도 중국 주재 대사를 소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어제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리투아니아가 타이완의 대표처 설립을 허용해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심각히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은 리투아니아의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리투아니아가 잘못을 바로잡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우자오시의 타이완 외교부장은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대표처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의 발표에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외교부는 이어 자신들은 유럽연합 다른 회원국들 그리고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타이완과의 상호 이익을 위한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첩 혐의로 중국 당국에 공보된 캐나다인 사업가에 대해 중국 법원이 1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중급인민법원재판부는 오늘 캐나다인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씨에 대해 외국을 위해 정탐하고 국가 기밀을 불법 제공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스페이버 씨의 재산 5만 위안 달러를 5만 위안을 몰수하는 한편 국외로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추방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이버 씨는 캐나다가 2018년 12월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한 지 9일 뒤 전직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쿠브릭 씨와 함께 중국 당국에 체포돼 2년여간 구금 생활을 해왔습니다. 캐나다는 중국의 이번 조치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또 이번 판결은 2년 반 동안의 임의 구금 끝에 나왔다며 법적 절차의 투명성이 없고 국제법상 최소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 결과를 규탄하며 스페이버 씨와 쿠브릭 씨에 대한 중국의 조치는 사람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지중해연안 북아프리카 국가 알제리에서 발생한 산불로 11일 현재 군인 25명을 포함해 적어도 42명이 숨졌습니다. 아이만 베나압데라흐만의 알제리 총리는 어제 국영 TV 연설에서 사망자가 민간인 17명과 진화 작업에 투입된 군인 25명 등 4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압델마드지드 테분 알제리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약 100명의 시민을 화염에서 구조하고 숨진 25명의 군인들은 순교자라면서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이번 불은 알제리 북부 산악 지역인 카빌리 지역을 중심으로 9일 밤부터 시작됐고 북부 살림지대 등 16개 주를 휩쓸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1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연 이틀 미한 연합 군사 훈련 개시를 비난하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한 연합 훈련이 순전히 방어적 목적이며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 실무진들은 대북 협상의 목표로 군축보다 비핵화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실무진 과반수는 북한과의 포괄적 합의보다 소규모의 점진적 합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2도, 낮 최고 20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한연합훈련 사전연습 개시에 연 이틀 반발하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며 신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11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한국 당국이 반전의 기회를 외면하고 10일부터 전쟁 연습을 또다시 벌여놓았다며 잘못된 선택으로 해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날인 10일 미한연합훈련 사전 연습 개시대에 맞춰 발표한 김여정 당 부부장의 담화에 이어 이틀 연속 비난에 나선 겁니다. 김 부장은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 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해 똑바로 알게 해줘야 한다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중단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측은 평화와 신뢰라는 것이 한갓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였다며 한국 당국이 명백한 자기들의 선택을 온 세상에 알린 이상 우리도 이제는 그에 맞는 더 명백한 결심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는 앞서 1일 김여정 당 부부장 명의로 미한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한 담화가 당 중앙위원회 위임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은 이와 함께 한국과 미국이 변함없이 북한과의 대결을 선택한 이상 우리도 다른 선택이란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미국에 대해서도 비난했습니다. 김 부장의 담화는 대가나 안보 위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김여정 부부장의 10일 담화보다 경고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부장은 10일 담화에서 한국 당국자들을 향해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가 방위력과 강력한 선제 타격 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복원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 통화에 10일 오후부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반응을 종합해 볼 때 조만간 모종의 도발 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지난해 6월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빌미로 김여정 부부장 등의 담화 공세로 시작해 통신연락선 차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로까지 이어졌던 상황을 상기했습니다.
김정은은 집권 직후부터 남측에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해왔습니다. 하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또 하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었습니다. 남한이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든 안 하든 관련 없이 이런 요구를 지속해오고 있고요. 그것을 체제 결속용 그리고 그들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대한 명분 축적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이런 반발에 대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신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미한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으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번 연합훈련은 이런 입장을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전시 작전권 환수 등 군사적 수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여건 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김진아 북한 군사연구실장은 이번 담화 공세를 통해 북한이 연합훈련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시험 발사라던가 이런 신무기 체계를 이제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준비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당대회에서 이미 그걸 하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일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할수 있는 가장 적기가 결국에는 우리가 군사 활동이 조금 활발한 시기에 자기네들도 좀 명분을 좀 깔고서 군사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딱요 타이밍은 맞거든요.
김 실장은 신형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저강도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미국을 겨냥하겠다는 계산이라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대남 강경파인 김영철 부장의 담화가 한국 정부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모종의 도발 행동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조 박사는 이번 두 차례 담화를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언급되지 않았고 표현상으로도 수위 조절한 흔적이 있다며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3월 예고했던 금강산 국제관광국과 조국 평화 통일연애 폐지 혹은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수준에서 도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여정도 다시 반복을 했지만 강대강 선대선이란 얘기는 이번에 강으로 나왔으니까 자기들도 강으로 가겠지만 다시 선으로 나오면 선으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종의 자신들의 불만을 분명히 표출을 할 겁니다. 그러나 파국으로 몰고 갈 만한 극단적인 고강도의 전략 도발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와 수해 등으로 심각한 민생고에 빠진 주민들과 재해 복구 동원용으로 부담이 커진 군부 등 내부를 다잡는 차원에서도 북한이 군사 행동이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어려운 상황이 김정은 위원장 우리 수령 동지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다 미국과 남조선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 수령 동지가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한 건 정말 잘한 일이고 탁월한 것이다. 불만 갖지 말고 견뎌라. 그 내부적인 결속, 동요를 차단하는 그 목적도 저는 가치 있다고 봐요.
북한은 앞서 지난 2019년 8월 6일 하반기 미한 연합훈련 사전연습 2일차 때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한연합훈련이 순전히 방어적 목적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이 훈련 실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 don't have a specific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comments, but allow me to offer just a bit of context.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 연합훈련을 강하게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반응은 없다면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된 미국의 입장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첫째로 연합군사훈련은 본질적으로 순전히 방어적이란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우리는 이런 점을 반복해서 말했고 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프라이스 대변인은 두 번째로 우리가 오랜 기간 주장했듯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를 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econd, as we have long maintained, the United States harbors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다만 미국은 철통 같은 미한 동맹에 근거해 한국의 안보와 연합 방위 태세에 전념하고 있을 뿐이란 겁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국방부가 추가 세부 내용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순전히 방어적이란 것이라면서 미한 연합훈련의 성격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남북 대화와 관여를 지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우리는 이를 위해 한국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 연습은 북한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시간으로 10일 전시 상황을 가정한 본 훈련의 사전 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을 시작했으며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는 본 훈련인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등을 고려해 전반기 훈련 때보다 참여 인원을 크게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 말 대북정책 검토 완료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줄곧 미국의 대화 제의를 일축하면서 접촉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한연합훈련 시작을 계기로 미국의 대화 제안이 위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0일 미한연합훈련 사전연습 시작에 대해 비난 담화를 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국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미국과 한국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발표한 이 담화에서 김 부부장은 대미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말하는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란 저들의 침략적 본심을 가리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김 부부장은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이 한국에 전개한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며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강력한 선제 타격 능력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 완료 이후 여러 차례 북한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VOA에 북한은 양자대화 재개를 위한 미국의 여러 노력에 대해 지금까지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미국을 비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Too many U.S. efforts to begin engagement. Bilateral engagement. They have so far taken an aloof position and indeed have been critical.
바이든 정부는 출범 100여일 만인 지난 4월 30일 잘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 발표에 앞서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다만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에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본격적인 메시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발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6월 18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신호라며 직접적인 의사소통 가능성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을 방문한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6월 21일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미국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still waiting to hear back from Pyongyang on our proposal for a meeting and hopefully Chairman's reference to dialogue.
하지만 북한은 곧바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잘못된 기대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6월 22일 발표한 담화에서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다음 날에도 리성권 외무상의 담화를 통해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대화 재개에 대해 또다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수미테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올해 초부터 선제적 양보를 요구하는 일관된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So all of that shows me that their message is consistent, which is that if the U.S. wants to engage with North Korea or have dialogue with North Korea, for there to be any progress made,
미국이 자신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진전을 내고 싶으면 제재 완화 등 의미 있는 일방적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에 대한 만남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7월 22일 서울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조기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우리의 대화 제안은 그대로 있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며 성 김 대북 특별대표가 언제 어디서든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As you also know, we have reached out to the regime in the DPRK. I don't have an update for you on any response, but I will say that our offer remains.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건 북한에 달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의 대북 대화 의지에 대한 메시지가 이보다 더 분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message could not be any clearer for North Korea, from the president to the Secretary of State to Ambassador Sherman and others. U.S. senior officials have made it quite clear.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대통령, 국무장관, 국무부 부장관 등 고위 관리들이 북한과 다시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 종료 이후 상황을 점검한 뒤에 미국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비난 담화가 남북관계 등에 미칠 파장에 주목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연합훈련이 축소돼 실시됐음에도 북한은 이 훈련에 대한 불만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10일 북한이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앞두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한 연합훈련 사전연습 시작날 담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을 맹비난했다며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연합훈련을 전쟁 연습이라 부르며 수십 년 동안 불만을 표출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이번 비난은 남북한이 최근 연락통신선을 복원하면서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보인 후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상당한 정치적 자본을 걸어놓았다면서 김여정의 담화는 일부 한국 정치인들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훈련 연기를 주장한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약 2만 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는 상황에서 최근 몇 년간 미한 연합훈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과 대북 외교에 대한 지원을 이유로 연기되거나 규모가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미국과 북한 간 대화는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중단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도 김정은의 여동생이 미국에 무시당한 뒤 군사력 강화를 협박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미한 연합훈련의 취소를 요구했지만 다음 주부터 예정대로 실시될 기미를 보이자 북한이 국방력과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한때는 수만 명의 장병을 동원해 진행되는 큰 규모의 훈련이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금은 대부분 컴퓨터를 이용한 모의 훈련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문은 또 훈련 규모가 이처럼 축소됐지만 북한은 여전히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월스트리트저널은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이 최근 몇 년 사이 강화되면서 미국 또는 한국 관계에서 북한 정권의 대변자를 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북한이 깜짝 움직임을 보이며 한국과의 연락 채널을 복원했지만 이후 김여정 부부장이 미한 연합훈련이 남북한 간 신뢰를 시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지난 몇 년간 대규모 현장 연합훈련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이후 내린 정책 결정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은 김여정 부부장이 미한 연합훈련을 비난한 직후 북한이 최근 통신선을 통한 한국 측의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말 통신선 복원 이후 남북한은 매일 하루 두 차례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AP통신은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의 희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일부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달 13개월 만에 통신선을 복원하기로 결정한 건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양보하도록 설득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오랫동안 미한 연합훈련에 불만을 표시해왔으며 종종 군사적 도발로 대응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한교입니다.
미국 의회 실무진들은 대북 협상의 목표로 군축보다 비핵화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실무진의 65%는 북한과의 포괄적 합의보다 소규모의 점진적 합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실무진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군축이 아닌 비핵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군축협회는 9일 발표한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 의회의 인식보고서에서 의회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달성 방법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약 65%가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로 이어지는 소규모의 점진적인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전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다루는 더 크고 포괄적인 합의를 추구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한 비율은 35%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즉 CBID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했습니다. 군축협회는 의회에서 북한 문제를 다룬 경험이 있는 민주공화의원실 관계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일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대북 제재 압박을 늘리면 북한이 협상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데 동의한 응답자 비율이 60%를 조금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화에 대한 북한의 접근 방식에 따라 미국이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5%에 불과했습니다. 보고서 저자인 켈시 데븐포트 군축협회 비확산 정책 담당 국장은 10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을 겨냥한 제재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been bipartisan support for sanctions targeting North Korea, particularly in response to actions that North Korea has taken to advance its nuclear and missile.
데븐포트 국장은 그러면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북한이 계속 핵 활동을 늘린다면 추가 제재에 대한 의회 내 지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계속해서 의회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 내용을 이조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회 내 보좌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과거 북한 문제를 다룬 경험이 있거나 현재 관련 직책을 맡고 있는 의회 내 실무진 총 124명이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했는데요. 정당별로는 응답자의 60%가 민주, 나머지 40%가 공화당 소속 의원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진으로 민주당 비율이 다소 높았습니다. 응답자 중 북한 문제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밝힌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층 인터뷰에는 민주공화당 소속이 각각 10명씩 정당별로 동일한 비율로 참여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제언은 이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 외에도 과거 의회 활동에 대한 조사도 일부 반영해 작성됐습니다. 보고서 저자 중 한 명인 켈시 데븐포트 군축협회 비확상 담당 국장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상원 혹은 하원 의원실과 연계됐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응답자가 활동하고 있는 의회 내 소속 정당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까?
네,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보고서는 미북 합의와 관련해서 선호하는 접근법의 경우 응답자가 활동하는 소속 정당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핵화로 이어지는 소규모의 점진적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5%,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전체를 다루는 보다 큰 포괄적인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한 비율은 35%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만 관련 답변에 대한 응답자의 소속 정당별 비율은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소속 정당별로 엇갈린 견해를 보이는 사안은 무엇인가요?
네,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2018년 싱가포르 1차 미북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재확인하며 비핵화 협상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약 60%로 나타났는데요. 민주공화당 소속 응답자 비율이 동일한 심층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인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은 응답자의 약 4분의 3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소속 정당별로 차이를 보였는데요. 공화당 소속 응답자는 대체로 싱가포르 회담의 역사적 성격과 공동성명의 비핵화를 강조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응답자들은 정치적 합의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미북 관계 변화를 강조하는 공동성명이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이끌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대북 제재를 통한 압박이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제재와 관련한 입장은 대체로 초당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자세한 질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되돌릴 수 있는 초기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북한의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65%로 높은 반면 찬성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25%는 제재 완화가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답했습니다.
대북 인도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규정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제재에 대한 대북 인도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조치가 충분히 포함됐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도 이번 조사에 포함됐었는데요. 응답자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응답자의 40%는 제재 면제 조치가 충분히 담겼다고 답했고 30%는 이런 조치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30%는 제재 면제 조치가 충분히 담겼지만 보다 명확성을 높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 홍보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달 북한 문제의 주요 쟁점이기도 한 미한 연합 군사훈련 조정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70%에 달했죠.
네, 대체적으로 연합훈련을 조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견해인데요. 관련 질문을 세분화하면 견해가 다소 달라졌습니다. 미북 협상이 진행 중일 경우 연합훈련 조정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40%로 떨어졌습니다. 연합훈련 조정은 북한이 어떤 상호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0%에 그쳤습니다.
북한과의 합의 형태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상원의 비준이 요구되는 조약 형태의 합의 체결을 지지하는 비율은 40%로 꽤 높았고 정치적 합의를 지지하는 비율은 15%에 그쳤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설문조사에는 어떤 질문들이 포함됐습니까?
네, 한국 혹은 영내 미국 자산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데 미국의 확장 억제, 즉 핵우산이 충분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확장 억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40%, 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은 15%, 나머지 45%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는 주된 이유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은 약 85%에 달했습니다. 또 미국의 지상 기반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 확대를 지지한 비율은 60%에 달했는데요. 공화당 소속 응답자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의회에 어떤 제언을 했습니까?
보고서는 미 의회가 한국 의원들과의 상호작용을 늘리고 북한 측과의 1.5트랙 관련 정보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대북 제재의 효과를 재평가하고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 청문회와 브리핑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의회 내 대북 인식에 관한 미 군축협회의 설문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지난 2016년 북한산 로켓 수류탄의 자국 영해 이동을 적발한 이집트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 사례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9일 공개한 이집트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관리청과 국경항만보호국, 이집트 안보기관들이 서로 협력해 북한을 출발해 수에즈 운하로 항해하던 제재 대상 선박을 차단했습니다. 당시 이 선박은 수에즈 운하의 남쪽 입구로 진입하고 있었으며 북한 향발 화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수색이 이루어졌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 수색에서 적발된 로켓 추진 수류탄은 이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참관 아래 이집트에서 폭파 해체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8월 이집트 당국은 북한 선박 지선호에서 3만 개의 로켓 수류탄을 발견해 안보리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수류탄은 2.3톤에 달하는 철광석 아래 가려져 있었으며 북한 선원들은 해당 물품을 수중 펌프 장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매년 10개 안팎의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한 이행 상황들을 평가한 뒤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이집트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정밀 금융 제재 이행을 위한 정책과 운영 조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이는 제재 회피에 관여하는 개인과 기관을 식별하는 역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권고가 담겨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제재의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은행에 대한 3자 제재 등 제재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약자에게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는 식의 제재 체제는 처음부터 나쁜 생각이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한 해에만 북한에 대해 총 4건의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응한 이 결의들로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 등 광물을 비롯해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꼽히던 섬유 제품과 수산물 등의 수출이 금지됐습니다. 또 수십만 명으로 추산되던 해외 북한 노동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고 북한에 반입될 수 있는 정제유의 연간 상한선이 그어지면서 유류 수급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처럼 지난 4년간 이어져온 국제사회 대북 제재는 북한의 대외 무역을 90% 이상 줄이고 송금과 같은 단순한 활동마저 어렵게 만드는 등 북한 경제에 제약을 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재의 주 목표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은 멈추지 못했고 북한이 기존 제재를 회피해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늘리는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로이터통신과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 등 언론들은 다음 달 공개를 앞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초안에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어가고 있고 기술 고도화를 위해 관련 부품과 기술을 입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6월 북한의 핵활동이 여전히 심각한 우려사안이라면서 영변 등에서 플루토늄 재처리 징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9일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짚어보는 장문의 분석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신문은 일부 대북 제재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여전히 가상화폐 절취와 수익성이 좋은 사이버 범죄를 포함해 제재를 회피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를 인용해 제재가 이미 비밀스러운 국가를 더 안으로 숨게 만들었고 북한의 핵과 화학무기 보유량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분명한 징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에 가해진 무거운 경제적 압박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단절시키고 정보와 생각들의 유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은 제재 이외에 북한을 구속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재가 최선이 아니며 제재가 작동하지 않고 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대안은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The assumption seems to be that there's a good answer and that sanctions don't work and they may not be very effective.
매닝 연구원은 핵 확산이 핵심 문제라면서 어느 한 나라가 재원과 정치적 동기를 갖고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결심하면 이를 막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제재의 반대 개념일 수 있는 유인책도 제재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이지 않았다며 북핵 문제 해결의 실패가 제재 때문이라는 분석을 반박했습니다.
We've seen what a different approach looks like and that has not been effective either. Providing North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제재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만 작동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효력을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글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제재가 다른 조치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여러 도구 중 하나로 인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o sanctions like military deterrence, like diplomacy, like information operations.
제재는 군사적 억지력과 외교, 정보, 동맹 등과 같이 서로 연계해 사용될 수 있는 도구이며 한 개의 도구로 집을 지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구 전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대북 최대 압박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외교도 마찬가지라면서 둘 다 버려선 안 될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북한의 실질적인 최대 압박이 가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No U.S. president has imposed fines on Chinese banks for money laundering for North Korea.
클링 대원관은 어떤 미국 대통령도 북한을 위한 자금 세탁에 관여한 중국 은행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국과 프랑스 은행들은 이란에 대한 자금 세탁 위반을 이유로 9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도 대북 제재의 핵심 역할을 하는 중국을 겨냥한 소위 3자 제재가 중국의 제재 이행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서 제재가 여전히 작동 가능한 상태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6 and through into 2017 the United States targeted, you know, those
루지에로 연구원은 2016년과 2017년 미국이 중국 개인과 기업, 은행 등을 겨냥한 제재를 부과할 당시 중국 지도부는 북한을 계속 도울 것인지 미국의 제재 체제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결과적으로 자국의 이익에 따라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미국이 자국민 등을 압박하는 상황에 처하면 결국 중국은 북한이 아닌 미국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재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인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 지원단체 링크의 박석길 한국 지부장은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에 북한 해외 노동자 금지를 포함한 제재 조치가 북한 내부의 변화 가능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교류를 할수록 변화한다면서 북한을 외부 세계로부터 분리하면 북한 체제의 최악의 성향이나 본질에 놀아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지부장은 제재가 외부 세계와 접촉하고 노출될 기회를 갖는 북한 주민들을 줄이게 된다면서 외부 세계는 북한 주민들의 인식과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고 북한 정권의 이념과 사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보좌관 출신 전문가는 이 신문에 제재의 본래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다면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역량이 강화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또 부수적 피해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개혁과 개방 그리고 시장 체제를 위한 노력이 더 지연됐다고 말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재는 작동하지 않았고 나쁜 생각이었으며 기본적으로 게으른 외교 정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They don't work. They're a bad idea and they're basically lazy foreign policy. North Korea cannot be seen.
적은 물론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 없는 만큼 압박을 사용할 땐 유인책과 함께 사용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미국은 물론 북한도 서로 이익이 되는 윈윈 상황이 돼야 한다며 북한은 압박을 받는다는 이유로 외교 관계를 맺는 패배 상황을 보고 싶어 하지도 그렇게 보여지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처럼 힘이 약한 비대칭 국가 입장에선 미국과 같은 강한 나라를 상대할 때 양보하면 더 약해 보일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따라서 미국은 적국의 입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으로부터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을 줘야 하고 이는 현 상태에서 제재 완화와 원조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국제사회가 1480만 달러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를 1년 반 넘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일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홈페이지의 국제사회 대북 지원금 현황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규모는 1480만 달러입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약정한 국가는 독일과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등 6개 나라입니다. 이 가운데 스위스가 182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가 117만 달러, 스웨덴이 59만 달러 순이며 핀란드 58만 달러, 노르웨이, 독일이 각각 23만 달러와 15,000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스위스는 외교부 산하 스위스개발협력청을 통해 수혜를 입은 황해남북도 지역 지원을 약속했고 독일은 구호단체인 세계기아원조를 통해 평안남북도 내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스웨덴은 북한 내 식량 안보와 관련한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핀란드는 자국 내 비영리단체 ACT Alliance Church Aid를 통해 북한을 돕기로 했습니다. 앞서 북한인 유엔 오차가 전 세계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나라와 지원 규모를 측정해 발표하는 2021년 인도적 지원 개요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인도적 지원 예산 배정에서 모두 제외됐습니다. 유엔은 그 배경에 대해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지침에 따라 북한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겠다며 1년 반 넘게 국경을 봉쇄하고 있고 지난해 여름에는 외부 지원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대북 활동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지난 6월 신종 코로나 국경 봉쇄로 인해 북한에 대한 임시 국가 전략 계획을 올해 12월에서 내년 12월로 연장했습니다. WFP는 관련 보고서에서 국경 봉쇄와 내부 이동 제한이 풀리면 바로 북한 임산부와 수유모, 보육원 어린이 등에 대한 지원을 재개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억 8천만 달러 예산으로 북한 주민 362만 명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9일 공개한 인도주의 테마기금 연례보고서에서 지난 2020년 북한에 33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북한의 구체적인 산모, 영유아 지원 사업 내역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아일랜드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컨선 월드와이드는 지난해 대북 지원에 147만 8,200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프로그램인 개발협력기금을 통해 북한 주민의 영양상태 개선에 쓰였는데 컨선 월드와이드는 올해 3월까지 북한의 직원이 상주한 몇 안 되는 국제단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 사태로 대북 지원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눈에 띄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대북 제재 면제 기한 연장 승인입니다. 올 3월 유엔 아동기금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 물품 전달에 지장이 있다며 제재 면제 기한 연장을 요청해 내년 3월까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어 유엔 인구기금도 지난 4월 코로나에 따른 지원 물품 운송 지연을 이유로 제재 면제 1년을 연장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에는 WFP가 국경 봉쇄로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다며 제재 면제 기간을 1년 더 연장받았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현재 상황을 전쟁에 못지않은 시련의 고비라고 밝히면서도 국경 봉쇄를 이어가는 것은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북한 내 외화 부족이 국경 봉쇄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 국장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현재 상황을 전쟁에 비유하는 등 연일 어려움을 국내외적으로 밝히면서도 국경 봉쇄를 풀지 않는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차단 외에도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퍼 선임 국장은 북한 주민들이 1990년대 후반에 끔찍한 기아도 견뎠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시키면서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 내부에 반대 세력이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권 지도부를 결속하고 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난관에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변함없는 충성심을 유도하고자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노퍼 선임 국장은 이 같은 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상황을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과도 비교하며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국가적 자존심을 느끼게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 정권은 현 상태에서 국경 봉쇄를 풀 경우 거시경제의 혼란을 막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국경 봉쇄는 부분적으로 코로나 감염증 대처와는 상관없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정권이 통화 정책에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국경을 다시 열게 되면 주민들이 대량으로 수입을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예전과 달리 통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을 우려한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서 쌀이나 옥수수를 사들이기 시작해 달러나 위안화와 같은 외화의 유출이 급속하게 일어나는 것을 북한 정권은 바라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수입보다 수출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면서 국경 봉쇄를 통해 북한 정권은 무역 수지를 0에 가까운 수준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with the border closure, they basically have 브라운 교수는 국경 봉쇄로 외화 유출, 무역 적자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됐지만 국경 봉쇄를 풀어버리면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래드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북한이 식량난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식량 수입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외화 부족을 꼽았습니다. 백순 전 고문은 제재로 인해 석탄이나 직물 등의 수출이 제약을 받으면서 북한 정권이 외화를 벌이는 데 지장이 생겼다면서 이로 인해 수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또 주민들이 보유한 외화를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벌이기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배순 전 고문은 말했습니다. 백순 전 고문은 북한 정권이 그나마 갖고 있는 외화도 선박 간 환적을 통한 석유 수입 등에 사용했을 것이라며 외화가 거의 바닥난 상황에서 식량을 수입할 자금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로이 스탱거런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북한이 외부의 인도주의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식량 수입도 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의아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계속 식량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스탱거론 선임국장은 북한이 1990년대 후반 기아에 직면했을 때 계속 상황을 부인하다가 외부 지원을 받기 직전에야 인정했다면서 지금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북한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적국을 포함한 외부의 지원을 받아들일 명분은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몇 주 혹은 몇 달 안에 북한의 태도가 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스탱거론 선임국장은 내다봤습니다. 키스루스 전미 북한위원회 사무총장도 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 상황에 대해 북한이 외부 지원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보건성이나 외무성에서 외부 지원을 받기 위한 채널을 만들어가는 절차가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한규입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서면서 방역 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고강도 방역 조치에도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가 2,223명 늘어 누적 21만 6,20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보다 한꺼번에 686명이나 늘어 2,000명대를 훌쩍 넘어 2,200명대로 곧바로 직행한 겁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1월 20일 한국에서 첫 신종 코로나 환자가 나온 이후 1년 6개월여 만의 일입니다. 하루 확진자는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지난달 7일부터 36일 연속 4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방역 조처에도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양상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발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 새로운 고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11일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들을 감염 경로별로 보면 지역 발생이 2,145명, 해외 유입이 78명입니다. 지역 발생 가운데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34.5%를 차지하면서 신종 코로나가 전국에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7월 말, 8월 초에 집중돼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휴가철 이동의 후속 영향으로 인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이번 주 확진자가 증가한 주된 요인은 휴가철을 통해 감염 확산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다시 지역사회로 복귀하면서 2차, 3차 전파로 일어나는 국면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반장은 지난 세 차례 유행과 다르게 현재의 거리두기나 방역 조치가 확산세를 충분히 억제하는 효과로 나타나지 않는 데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며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 거리두기 장기화와 방역 피로감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파가 어느 정도 전개될지 평가하면서 거리두기 체계 변화나 혹은 방역 조치에 대한 부분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준인 4단계 조처가 5주째 이루어지고 있고 비수도권 역시 3단계 방역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 반장은 현재 유행 상황이 정점에 이르렀는지 묻는 질의에 현재로선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금주 추이를 더 보면서 평가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손 반장은 다만 거리두기 조치 강화는 사회 경제적 피해, 특히 서민 경제의 애로를 야기할 수 있기에 강화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부작용들도 상당히 숙고하는 중이라며 예방접종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고민스러운 지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11일 0시 기준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는 26만 1,380명 증가해 누적 2,163만 5,10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42.1%입니다.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이들은 806만 2,980명으로 인구 대비 15.7%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 시사상식 ABC에서는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메콩강에 관해서 알아보고 주간 프로 여성 언론인 대담 가디언 신문의 워싱턴 DC 주재원 에밀리 홀든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19년 8월 11일 미국의 강철 사업가 앤드류 카네기가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이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철강 산업으로 19세기 미국 최고의 부를 쌓고 재산의 90% 이상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바친 기업인이자 자선 사업가였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1835년 스코틀랜드에서 가난한 직물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카네기는 1870년대부터 미국 산업계에 일기 시작한 기업 합병 붐을 타고 석탄, 철광석, 철도, 선박업 등을 계열화하는 대그룹을 형성했습니다. 1892년에 설립된 카네기 철강회사는 당시 세계 최대의 철강 트러스트로 미국 철강 생산의 4분의 1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카네기는 생전 일생 쌓은 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며 자손에게 부를 물려주는 것은 물려받은 자에게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해왔으며 사람이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죽음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1919년 8월 11일 독일국의 명칭으로 쓰여진 바이마르 헌법이 바이마르 의회에서 소집된 의회에서 채택됩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1919년 독일 혁명에 의해 독일 제정이 붕괴한 후 국민의회가 바이마르에서 가결 공포한 독일 공화국 헌법을 말합니다. 이때 헌법 제정이 논의된 도시의 이름을 따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독일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군주제가 붕괴하고 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신생 바이마르 공화국은 의회를 소집하고 새로운 헌법을 공포했는데 바이마르 헌법은 당시 가장 진보적인 헌법이었습니다. 이 헌법은 독일의 첫 민주주의 헌법으로서 국민 주권주의를 바탕으로 기본권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여성의 참정권과 투표권을 보장했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삼으면서도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어긋나지 말아야 하고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경제적 조건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사회권적 기본권 조항을 처음으로 헌법에 넣어 복지국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이었던 것입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1933년 나치 정권으로 인해 그 실효성을 잃었지만 근대법상 처음으로 소유권의 의무성을 강조하고 생존권인 사회권적 기본권을 헌법에 도입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1932년 나치당이 제1당이 되고 그 이듬해 수상에 취임한 히틀러가 1934년 재상겸 총통이 됨으로써 바이마르 공화국도 해체됩니다.